네,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아들이 아빠 설교 좀 웃기게 좀 해달래요. 자기도 좀 듣게. 하나도 안 웃겨서 듣기가 힘들답니다. 노력은 해보겠지만 그게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항상 세상의 짐에 눌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그런 힘듦이 있을 때 항상 흔들리고 주님에 의지하는 바가 적고 그래서 항상 나약함에 힘들어하고 그런 전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하지만 또 주님께서 주신 그런 기회이고 또 항상 그런 말씀이 저에게 또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런 주제가 제가 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제가 약한 부분, 제가 잘 못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말씀을 계속 전할 기회가 된다면 아, 저 형제가 저게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절입니다. 2절. 2절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과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1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점점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저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저희 믿음이 작고 참 주님 보시기에 나약한 그런 저희들이지만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말씀 나눌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또 함께해 주셔서 말하는 저나 듣는 모두들이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실 이 설교 제목 하면서 제목 정하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 부분은 아까 11절, 히브리서 11장 사실 3절 앞부분에 있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저희 그리스도인만큼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소위 그리고 기독교처럼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주 이런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에서도 사실 믿음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제가 이전 미국에서 회사 다닐 때 한국 세일즈 하시는 분이 한분 계셨습니다. 근데 상품에 대한 지식이 참 없으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세일즈를 잘하세요. 참 잘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세례미스에 하실 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나만 믿어. 그런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이렇게 믿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성경적인 그런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이 다를까? 이런 것을 잠깐 같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데 믿음에 대해 정의, define, definition을 해준 그런 구조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하지만 읽어도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물론 잘 그 안에서 묵상을 하면 답이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뭔가 알듯하면서도 또 잘 잡히지 않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실상이라는 단어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 그러면 뭔가 잡히지 않는 그런 느낌이 약간 나고요. 실체 그러면 뭔가 잡히는 느낌이 좀 납니다. 그래서 보다 잡히는 듯한 느낌의 실체가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번역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실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실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어떤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본질이란 또 무엇인가? 예를 들어 이 강대상의 본질은 나무입니다. 나무. 그렇죠? 나무. 그리고 볼펜, 이런 볼펜의 본질은 플라스틱입니다. 그렇죠? 플라스틱. 그래서 본질은 어떤 물체들이 갖고 있는 본연의 성질,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은 그 재료, 뭐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책상의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책상의 본질. 눈으로 보고 아는 거죠. 눈으로 보고, 이게 책상이고 생긴 게 나무고, 이러니까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특히 정말 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보라색 이렇게 얘기하면 보라색을 떠올리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라색, 마음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라색과 우리가 지금 실제로 눈으로 봤었던 보라색이 일치하게 되면 아, 보라색 하고 인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도 아름다운 음악이 있으면 그 선율이 주는 아름다움, 그 음악이 주는 아름다움의 본질을 우리가 느낍니다. 지금 마치 찬양, 양자 됐네라는 그런 찬양을 들을 때 아, 저 곡은 그 곡이지 그러면서 음미를 하면서 그 곡의 아름다운 곡의 본질을 우리가 귀로 느끼면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보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런 다섯 가지의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제 출근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운전하면서 저 앞쪽에서 맹인 한 분이 이렇게 막대기를 탁탁탁탁 이렇게 치면서 큰 길을 건너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건너시더라고요. 빨리 건너는데 거의 다가갔을 때 거기에 이제 신호등 전봇대 같은 그런 주가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부딪히면 어떡할까? 저는 되게 막 조마조마했었어요. 근데 막 가더니 또 그걸 탁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걸 이렇게 잡아서 돌아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하지만 어찌됐건 그 나무를 통해서 막대기를 통해서 정보를 얻지만 그렇지만 그 정보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분에게 가장 설명하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라고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색깔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색깔을 설명할 수 없을 것 같고 멋진 그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그것에 대해서 정말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름답게 해가 뜨는 장면이나 해가 지는 장면. 노을이 정말로 아름다운데 또 특히 저희 밴쿠버는 노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노을이 아름다운데 그런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정말로 느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 믿음으로 얻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때 무엇인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인지하는 데는 영적인 것을 인지하는 감각기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색깔을 보기 위해서는 눈이 필요한 것처럼, 선율을 듣기 위해서는 귀가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부분을 인지하는 데는 영적인 감각기관이 필요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실 여태까지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났었지만 제가 죄가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죠. 그 죄를 하여튼 종교적이거나 어떤 선한 나의 행위로 없앨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갖고 가셨음을 알고 주님이 내 죄를 갖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그 죄를 다 이기시고 살아나셨음을 믿는 바로 그런 믿음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나의 죄는 이제 해결되고 죄 없는 상태가 돼서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듣는 것. 그렇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그냥 나열을 하여 말씀드리니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내가 죄를 없앨 수 없음을, 내 스스로 없앨 수 없음을 인지하고 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여서 그 마음을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하고 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고 마음을 돌리는 그런 순간이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는 죄를 이렇게 죄와 나의 선한 일을 저울질해서 선한 일이 많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만약에 갖고 있었다면 여태까지 그런 자신의 믿음을 버리고 여태까지 믿었던 것을 마음을 돌려서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잡는 것 그 돌리는 순간을 저희는 회개라고 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재물 뭐 이런 것을 버리고 돌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 버리는 것을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이 아 잘못됐고 마음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잡는 그 순간 그 마음을 돌리는 순간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를 통했을 때 바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잡아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마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감각기관을 회개를 통해서 자극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이란 마음의 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인지하고 마음의 손을 이렇게 벌려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스펄전 목사님이 주머니 속에서 좋고 아주 값비싼 시계를 이렇게 꺼냈습니다. 아마 옛날 영화에서 봤을 때는 조그만 시계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시계를 놓고 책상에다 딱 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 아무나 갖고 가고 싶은 사람 이 시계 갖고 가세요. 학생들이 다 보고 웅성웅성 하면서 이거 갖고 가도 되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주저주저 하면서 이러고 있을 때 한 여학생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제가 갖고 갈게요. 하고 탁 낼름 집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 갖고 가 잘했다. 그 옆에 갖고 가지 못해서 주저주저 하고 있었던 학생들은 순간 후회를 했습니다. 아 내가 가서 갖고 갈걸.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른 학생들이 주저주저 했었던 것은 자신의 상식을 약간 넘어서는 그런 제안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내 이성과 내 지식과 상식을 넘어서라도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인지 능력과 우리의 오감만으로는 영적인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일 오감만을 사용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스도도 없고요. 죄사함과 죄인의 구속도 실존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성경의 이야기가 실제하는, 실제했었던 그리고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고 가려고 피를 흘리셨고 우리는 이것을 믿을 때 그 사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믿음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와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읽으셨던 것처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에 누가 알려?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의 영에는 알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것들을 알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우리 믿음 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모든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원래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냐. 왜냐하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있으면 그것이 정말로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또 그가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들은 영적으로밖에 분별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오감만으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못 보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매우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저도 그랬었습니다. 이제 복음에서 조금 더 한 발 나가보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소위 세상에서 사용하는 믿음과는 분명히 차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잠깐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바라는 대상의 확신이나 마음속의 신념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하지만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확신, 자기가 무엇을 진짜로 바라서 이것을 굳세게 믿는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겠죠. 그렇죠? 자, 믿음이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 기관을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경들을 계속 발달시켜서 더 발달시켜서 예술가도 되고 그리고 운동선수도 되고 메스터가 됩니다. 어떤 분야에서. 믿음도 때로는 비슷하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그 기관을 계속 발달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놔두면요.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도 운동을 안 하고 계속 있으면 더 이상 잘 하지 못하듯이 우리도 그 믿음의 발달, 믿음이라는 그 영적인 기관은 점점점 퇴보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강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강하게 믿습니다 하고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점점점 그 믿음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그 감각기관이 더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듣는데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구원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들었을 때 그에 대해 반응하는 감각기관이라고 얘기했었고 그렇게 하여 구원받은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저희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되면요. 이전에 몰랐던 부분, 이전에 믿지 못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점점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오게 됩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왜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영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마음속에 있게 될 때 주님은 바로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진리의 세계로 그 길을 안내하십니다. 저희가 크던 작던 저희는 어떤 인지할 수 있는 우리의 폭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있죠. 그래서 이해의 폭을 요만한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인지할 수 있는 게 이만큼이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클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작을 수도 있고 어찌됐건 인지하는 폭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 인지하는 폭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인지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해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인지하는 폭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영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 영들은 우리의 인지의 그 바운더리 바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한 뚝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터지게 되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 그 길을 통해서 밖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들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우리의 믿음이 전혀 상관없던 인지의 능력은 점점점 믿음과 관계된 인지의 능력이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전에는 저한테 인지는 우리의 저 안에는 있지 않았지만 바깥에 있었던 저희 인지의 바깥에 있었던 부분까지 그 바운더리가 커지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점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점점점 커지게 되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그래서 믿기지 않았던 이전에 믿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의심 없이 믿기게 되는 놀라운 자신의 변화를 사실 구원받은 후에 느끼게 알게 됩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성경에서 900살까지 사람이 살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 코웃음을 쳤죠. 말도 안 되는 전설. 믿지 않았습니다. 제 인식과 저의 지식, 상식 바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홍해를 가르는 기적 이야기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과학적으로 설명한 부분도 여기는 좀 얕은 곳이었어 그래갖고 지나갈 수 있었다 뭐 이런 거를 믿었습니다. 엘리야의 그 많은 기적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옆에 있고 불병과 불말들이 와서 회오리 바람과 함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믿지 않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죽음을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었던 에녹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과 여러 성경의 말씀들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었고 그리고 저의 믿음이 믿음을 통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점점 제가 이전에 갖고 있던 내 상식과 지식을 버리게 되고 그렇게 버리게 됨으로써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새로운 지식으로 새로운 진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들이 조금씩 조금씩 더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이건 왜 그랬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조금씩 조금씩 탐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시편 119편 10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아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이 저희의 고백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거에 대해서 지겹지 않을까 라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네,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진리의 폭은 요만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무한히 거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무한히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한히 살더라도 매일매일 새로운 진리를 배워가며 주님과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존경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D.L. 무디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로 참 많습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무디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제가 선생님의 목사님의 성경책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자기를 찾아온 청년에게 자신의 성경책을 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는 구구절절 색연필이 막 채워져 있고 옆에 노트가 있고 막 이렇게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또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곳곳에 T.P 이렇게 TP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무디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TP 이게 무슨 뜻이죠? 그랬더니 무디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실험해 보았더니 입증되었다. Tested and proved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들이 믿기에 그리고 그분의 우리 성품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는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현재 자신의 믿음의 크기 내에서 보여주신 그 진리를 내 것으로서 내 믿음의 크기에 맞게 그냥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 믿음만큼 그냥 한 발을 내딛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엄청나게 큰 짐을 저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번 주 성경을 읽으며 이번 주 숙제를 만약에 하나 드린다면 이번 주 성경을 읽으시며 적어도 한 절을 정말 자기의 믿음 크기에 맞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크기에 받아들이시고 진정 내 믿음의 크기를 보시고 보여달라고 해주시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 이번 주에 말하는 한 절이 돼도 되고 두 절이 돼도 되고 그 말씀을 제 믿음으로 정말 제 것이 될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그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 크기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만 받아들인 만큼만 순종해 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으로 느끼고 자신의 믿음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그것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만큼만을 순종하여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보는 그런 한 주가 되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 한 주 말씀을 묵상하시며 그 내 믿음 안에서 정말 내 것이 되었는가를 되돌아보시며 그렇게 한번 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토레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내 삶에서 조금씩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조금씩 커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영적 감각이 더 세심해지고 더 커지고 더 깊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말씀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우리 것으로 정말 흡수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우리는 내 것이 된 그 말씀을 우리 삶으로 전환하여 행해보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를 그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한 주 한 주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또 1년이 되어서 또 그런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